오늘은 역사 고전 강의 제4강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제1장 후반부는 분량이 좀 되죠. 찬찬히 천천히 읽으시라고 오늘 옥스퍼드 세계사는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역사 고전 강의와 옥스퍼드 세계사 이거는 좀 찬찬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도 위주보다는 좀 친절하게 사실 제가 그리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 고전 강의를 남김없이 읽고 또 그 역사 고전 강의 읽어가면서 옥스퍼드 세계사도 남김없이 읽고 하는 게 읽게 하는 게 이 해설의 목표입니다. 이 해설 팟캐스트의 목표입니다.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 약간 살짝만 조언을 해보자면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교 1등 해본 적도 없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쉬지 않고는 해요. 공부는 잘하는 것보다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변명을 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어저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해야 할 공부를 못했어. 어쩌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시약 강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약 강독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시약 강독을 해. 근데 시약 강독의 숙제가 뭐냐면 셰익스피어 전집을 일주일에 하나씩 읽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리어왕 읽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날씨도 덥고 좀 정신이 헤딱해가지고 리어왕을 못 읽었어. 그런데 보니까 이번 주에는 폭풍우 템페스트를 읽어야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템페스트 미뤄두고 리어왕부터 읽어야 하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리어왕은 제쳐두고 오늘 올라온 숙제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 오늘 닥친 것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오늘 할 것을 원래는 3시간에 걸려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내는 기적이 생겨요. 그렇게 여유가 났을 때 밀린 것을 하는 겁니다. 여유가 안 나면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꼭 오늘 거부터 항상 오늘 거부터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게 무슨 고시 공부도 아니고 밀린 거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걸 꼭 하고 오늘 걸 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밀려요. 오늘 새로운 팟캐스트 올라왔는데 어저께 못 들었다. 어저께 듣다 보면 내일은 또 오늘의 것이 밀리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나이가 또 히람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이김으로써 어떤 성취를 하게 되었느냐.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차원의 사회성이 히랍 사람들이 팔랑크스를 통해서 근원적인 차원의 사회성이 생겼다. 서로 힘을 합하여 어깨를 겹고 버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들이 살고 있는 폴리스의 위대함을 느꼈고 그것이 개인의 자부심으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아테나이뿐만 아니라 라케다이몬, 즉 스파르테도 헬라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뿌듯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요새 전쟁에서 벌어진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이는 어떤 것이냐? 자, 70페이지 밑에 있는 문단부터 보면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아테나이에서는 마라톤 전투에서 공을 세운 중장보병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공을 세운 경장보병 및 해병 사이에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식 보병과 신식 해병, 자기 땅을 가진 농민과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노동자의 대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에 더욱 시첨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양한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역사에서도 그 아테나이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내전의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다루어집니다. 역사가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겠지만 저처럼 역사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점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그 전투를 치렀는가, 그것이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변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관심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정치체제, 그리고 그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어떤 구성체, 사회체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70년대 그때는 선거를 하면요,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여촌야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촌야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 여당이 뭐냐? 박정희가 그 이끄는 민주공화당이에요. 민주공화당이고 야당은 이제 민주당, 신민당 이런 당이죠.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박정희가 18년 동안 독재자였기 때문에 18년 동안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의 총재였잖아요. 여촌야도죠. 그리고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박정희가 거기 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간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투스타 별두개였죠. 그 전역을 하면서 만든 당이 민주공화당인데 그 공화당, 민주공화당의 그 상징하는 민주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요새는 당을 상징하는 동물은 없죠. 그때는 있었어요. 민주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황소였어요. 황소, 한우. 네, 그게 아주 딱 그 여촌야도에서 여촌의 상징이었죠. 그만큼 상징성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2000년대의 한국에서는 여촌야도라는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한국 사회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 사회 구성체가 달라졌죠. 그때는 박정희 때는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전라도가 됐건 경상도가 됐건 박정희 지지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 전라남도 시골 골짜기에 정말 말 그대로 소 키우시던 제 백부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소를 키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말도 못하게 지금도 박정희 한국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박정희라고 아십니다. 그 말을 만나본 적이 이제 오래돼서 잘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지지자 아니었어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여당에서는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야당은 신민당은 또는 저 민주당 이쪽은 농촌에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다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박정희 그 사진 앞에서 절하고 다 이렇게 와서 연수받고 와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독재자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체제가 정치체제를 지배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게 깨트려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의 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정치체제의 바탕이 되죠. 다시 말해서 저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발전이 있는지,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변화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예전만큼 그렇게 지역감정이 막 두드러지지도 않아요. 자, 그런 것이 오늘날에 또 드러나 보이는데 이 고대 아테나이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테나의 사람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아테나의 시민이라면 민주정 지지자들이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70페이지에 보면 상인, 직인, 농민, 병사, 수령, 수병, 노예, 외국인, 지주, 소작인 등 다양한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았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대체로 보아 부유한 보수주의자와 가난한 민주정 지지자로 나뉘었다. 이때는 따라서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에서 공을 세운 경장보병 및 해병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중장보병은 돈을 들여서 자기 무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경장보병은 그런 무거운 무기를 흉감 있게 방패나 갑옷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몸뚱아리 힘 하나로 노를 젓는 사람들, 해병이죠. 아테나의 민주정 절정기를 이끈 페리클레스는 구식 보병의 지지를 받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그가 죽자 다시는 귀족 출신의 집정관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페리클레스 다음으로 집정관이 된 클레오는 신식 해병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었다. 사실상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아테나의 민주정이 시작된다.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정치체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민주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아테나이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쓴 정치학에서 민주정은 빈민정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상 고대 세계에서 민주정이라고 하는 말은 경멸적인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아테나이가 그 마케도니아의 헬라스 세계가 마케도니아에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는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서양에서도 훌륭한 정치 체제로 복원되지 않았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 연대를 외워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민주정이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아테나에는요, 나라 안에서는 민주정 체제를 유지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다른 나라를 굉장히 억압하는 이른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그게 헤로도토스의 역사 8권에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로도토스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언제나 돈 욕심이 많은 테미스토클레스는 다른 섬들에도 페르시아 왕에게 보냈던 바로 그 사자들을 보내 돈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헬라스 함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의 도시를 포위 공격해 함락할 것이라고 위협하게 했다. 이렇게 위협하여 그는 카리스토스인들과 파로스인들에게서 거액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들은 안드로스가 페르시아에 부역한 탓에 포위 공격당하고 있고 테미스토클레스가 헬라스의 장군들 중에 가장 명망이 높다는 것을 알고 겁이나 돈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테미스토클레스는 안드로스 섬을 기지 삼아 다른 장군들 몰래 섬 주민들에게서 돈을 갈취했다. 나쁜 놈이죠. 살라미스 예전의 영웅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도편 추방을 당합니다. 아테나이에서는 가끔 아,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 즉 참조가 될 위험이 있다 하는 사람을 도자기 깨진 파편에다가 조각에다가 적어서 내라 해갖고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을 추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주정을 유지하는 좋은 장치 중에 하나였죠. 아테나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나이 사람이 아니죠.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보고 아테나의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테나의 사람들은 그 테미스토클레스나 이런 사람들 또는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그 알키비아데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아테나의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말을 잘하고 창궤 능하고 배신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에게의 패권을 잡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함의 절정에 이르렀고 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스스로도 저지르면서도 뭐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나의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이룩할 수 있다. 그런 자신만만함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72페이지 맨 아래 쿤스트베르크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역사가 야코프 브루카르트가 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거기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이 중요한 게 아테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상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테나의 사람들은. 그게 바로 뭐냐? 휴머니즘입니다. 인문주의 그러면 뭐 우리가 요즘에 뭐 인문학 얘기 나오는 게 요즘도 아니죠. 10년 전부터 나왔고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동대문구 정부화도서관에서 인문학 고전 10권 읽기를 하고 인문고전 강의라는 책을 쓴 게 고전 읽기 10권을 강의한 게 2009년인가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이죠. 네. 근데 인문학이라 그런가 는게 뭐냐? 인문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휴머니즘. 그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인문주의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이걸 보면 야코프 브루카르트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문주의에 대해서 탐구해 놓은 것을 보면 그게 그 고귀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게 인공물로서의 국가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지금은 조금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은 게 뭐냐. 마키아벨리야말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절정기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인문주의자로서 선색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대 헬라스에 있어서 아테나인의 전형은 뭐냐. 오디세우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딱 중간쯤에 제가 그런 말을 해놨어요. 아테나이가 성취한 생각의 싹이 서양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맥을 이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인공물 개념, 즉 사람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알지 못하면 서양의 역사와 예술, 철학과 과학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공물 개념은 사람이 하는 일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아테나이가 남겨놓은 중요한 정신사적 업적입니다. 이 문단,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저처럼 역사철학 연구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테나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테미스토클레스는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도 가서 돈을 갈취하고 그랬죠. 안드로스 섬을 기지 삼아. 이거 보고, 아, 이거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이 인간들이 정말 네 가지도 없어지고 보리장머리가 없어지고 겸손함도 없어지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쾌락에 들떠서 확 나대고 있다.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 걱정을 누가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올바름인지 뭐가 올바르지 않은 건지 부당한 건지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서서 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지키면서 살아야 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올바름을 촉구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대에 벌어진 사태들을 보고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철학적인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엑세타시스, 캐묻는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고 그 기록에 대한 반성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라는 것하고 역사 철학하고가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사실 아테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전쟁 때문이겠죠. 전쟁. 전쟁은 인간의 심성을 피폐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해마다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벌어졌던 사태가 뭡니까? 빨갱이냐 아니냐. 그 빨갱이 얘기가 이제 한국 전쟁 때부터 있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빨갱이 타령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글쎄 36 곱하기 2, 36 하면은 72인데 72년이 지났으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각각 나라가 세워진 지 72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두 판이 돌았으니까 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다행스럽게 위기를 이겨냈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한 것 같아요. 네, 내년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빈센트 브룩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포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그 외교 전문 잡지에 기고한 글을 최근에 봤는데 그랜드 바긴을 하자. 그러니까 대타협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일괄 타결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자. 북한에게 전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북한을 미국의 동맹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자.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끊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그랜드 바긴을 하자. 바겐 세일한다. 그 바겐 있지 않습니까? 일괄 타결하자. 아주 그런 굉장히 그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제안을 폴인 어페어스에다 써놨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폴란드가 딱 그런 사례거든요. 제가 이제 폴란드 근현대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느꼈다고 말하니까 좀 신뢰성 떨어지고, 하나의 얻은 통찰인데요. 폴란드는 대대로, 독일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던 나라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러시아하고도 아주 철천지변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폴란드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폴란드 사람들에게 묻는다.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독일도 쳐들어왔다. 어떻게 할래? 일단 러시아 놈들부터 때려 부시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러시아하고 그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폴란드가. 그래서 폴란드가 그 동유럽 그 사태, 동유럽의 여러 그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 국가들이 무너져 내릴 때 폴란드가 제일 먼저 그 서유 나토 동맹 쪽으로 들어왔죠. 나토 쪽으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균열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바로 그게 빈센트 브룩스 그분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저는 폴란드식 해결 방안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뭐 제가 뭐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폴란드 근현대사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빈센트 브룩스의 제안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북한은 아직도 그 전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전쟁의 비피함을 안고 살고 있지 않나. 네.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한국전쟁에 있었던 거죠. 헬라스의 아테나에서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 히랍세계는 심각한 내전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펠로폰네소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쟁 중에 쓰여진 게 플라톤의 국가 그 정치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에서 올바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탐색하는 게 그냥 똑바로 살자 그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잔혹함에 대한 어떤 리스판스 반응인 거예요. 국가 469E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시체를 벗기는 짓과 적이 시신을 갖고 가는 걸 방해하는 짓은 그만둬야 하는가? 단연코 그만둬야 합니다. 이게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체를 벗긴다는 게 뭐냐면 적을 내가 쓰러뜨렸어. 그냥 둬야지. 그래가지고 적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체를 벗긴다는 건 뭐냐면 그 시체에 붙어있는 방패나 갑옷 이런 것을 전리품을 챙기는 짓 그것을 그만둬야 하고 시신이 갖고 가는 걸 방해하는 짓도 그만둬요. 시신을 갖고 가는 걸 왜 그러겠어요? 예, 유골을 수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사자 유골 발굴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 한국전쟁 그 전사자 유골 발굴 하잖아요. 그럼 중공군 유골도 있어요. 그 중공군 유골 발굴에 얽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중공군은 중공이 어떤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미군의 무기체계는 우리는 동맹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무기체계를 알아내는 게 굉장한 군사기밀이죠. 근데 중공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공이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쓰는데 그냥 차이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중공이라고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공이라고 그러죠. 자기네 나라 중공. 네.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을 수송하거나 물자를 수송할 때 사용하는 수송기 있잖아요. 그죠? 수송기. 그 수송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송기 내부가 어떠한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죠. 중국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중공에서. 그런데 그게 이 한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에 최초로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정말 중공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의 유해가 발굴된 거예요. 그죠? 전사자 유해 발굴하다면 중공군 유해도 나오지 않겠어요? 전사자 유해 발굴하면 딱 이렇게 유골이 나왔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아시안이냐, 그 다음에 뭐 터키 쪽이냐, 뭐 또는 동남아 쪽은 없으니까 필리핀이냐, 또는 저 남아메리카냐 미군이냐 뭐 코카시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가 아시안이면 북한이냐 남아이냐 할 테고 그다음에 중공이냐 뭐 이런 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공은 유해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중공에다가 샘플 시안도 보내고 해서 아 니네 유해가 맞다 해가지고 확인된 시신 이제 유골이 발굴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중공에다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주려면 니네가 와서 가지고 가라 하겠죠. 그럼 중국에서도 가지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간항공기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중공군 공군 수송기가 왔던 거죠. 수송기를 딱 열고 그 TV에서 보셨죠. 행사를 해서 수송기 안에다 이게 탁 유골을 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진을 안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이 찍혔죠. 그게 바로 중공군 수송기가 서방세계로 처음으로 공개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쓸데없이 그런 거 봅니다, 저는. 네, 그런 일들도 알아두면 좋죠. 히랍에서는 어쨌든 시신을 땅에 묻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전투가 끝나면 양편의 군대가 뒤로 물러나 자기 편의 시신을 수습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과 싸우는 페르시아 전쟁은 폴레모스라고 그러고 동족끼리 싸우는 건 네분 스타시스라고 했어요. 네 분이니까 동족을끼리는 최소한의 예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투키디데스는 폴레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보기에는 이 헬라스 사람들끼리 서로 네 분을 버린 것인데도 마치 이민족과 싸우듯이 격렬하게 싸웠다라고 생각해서 투키디데스는 이걸 폴레모스라고 했고 플라톤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내분이라고 내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 헤로도토스 역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지점들이 이제 우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 여기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제 5강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제목을 제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기라고 하는 게 더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 5강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5강과 옥스퍼드 세계사 제 2장 일부분을 읽겠습니다.